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 기도 나흘 만에 수도 앙카라로 귀환했습니다. 앙카라는 대통령궁 등 주요 시설물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이스탄불에 비해 쿠데타가 늦게 진압되는 등 불안이 지속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젯밤 앙카라에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차례로 주재했으며 이어 오늘 중대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대결정과 관련해서는 쿠데타 가담자 사법 처리와 제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 지지자 척결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형제 부활과 대통령 중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계획이 제시될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터키군은 오늘 쿠데타 진압 이후 처음으로 이라크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20명의 쿠르드 반군을 사살했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어선들이 오늘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도서로 출항했습니다. 이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이투아바도 섬이 아닌 바위로 규정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이 판결로 이투아바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어민 15명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오늘 5대의 어선에 나눠 탄 뒤 타이완 남부 스프레틀리 군도내 이투아바, 타이완명 타이핑 부근으로 열흘간의 항해에 나섰습니다. 타이완은 이투아바의 활주로와 항구, 태양열 에너지 장치, 인도주의 구조센터 등을 건설한 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연합군의 시리아 내 공습으로 민간인 100여 명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시리아 만비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지난달 이후 10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와 터키 사이 전략적 보급로인 만비지 지역에서는 지난달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군과 아랍 민병대가 진격한 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리고 시리아 혁명국가연합과 반군 측은 만비지와 알투크 하루에 대한 공습으로 1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를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 진행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투표에서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1,237명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주요 연사들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폴라이언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클린턴 전 장관을 내세워 오바마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를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당대회 사흘째인 오늘은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폭력과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인종주의를 조장하거나 국가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62대 반대 47로 가결됐으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의원 120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가들과 법안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아랍계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프랑스 군인 3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군인들의 사망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올해 초 리비아에서 특수부대가 지상활동을 시작한 이래 서방군 첫 전사자들로 기록됐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리비아에서 비행정찰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프랑스군은 또 영국군, 미군과 함께 올해 초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는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해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군사적 대응 태세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 this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미국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에서 북한이 미국의 전자기파 EMP 공격을 할 수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늘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응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결정을 계기로 북한이 기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으로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합동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으로 고립에 직면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데 따라 단호한 대응 의지와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합참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다음 달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학규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북한은 김정은 참관하에 우리의 항구와 비행장을 목표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도발적 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미사일 발사 시험 수준이 아닌 명백한 도발 야욕을 스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합참은 접적 지해역 도발은 물론 후방지역 테러 등 전술적 기습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적 도발에 대비한 응징 태세도 병행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순진 합참의장은 적이 도발할 때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발의 뿌리까지 제거해버린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9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사시 한국으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며 미국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한국 측의 항구와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해 실시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사일의 한국 쪽 탄착 지점이 표시된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제목의 대형 한반도 지도도 실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에 최대 사거리 700km인 스커드C와 1300km의 노동미사일이 500km에서 600km까지만 비행한 데 대해 사거리를 제한해 실시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발사가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기폭장치의 동작 특성을 재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훈련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핵탄두 탑재 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사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과 함께 자신들이 상정한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를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핵무기의 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어떤 진전의 가능성들이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까지 고각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힌 것은 사드 배치로 빚어지고 있는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채질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양옥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 자신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타격 위협을 통해서 남쪽 내부에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드 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국 군당국이 군당국의 방어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천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300mm 방사포를 비롯해 신형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무수단 계열 중거리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최근엔 스커드와 노동 계열 미사일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SLBM과 같은 기술력 개선을 위한 시험 발사도 있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확정에 대응한 무력 시위 차원의 도발도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작전 배치에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천여 기, 400여 기에 이르는 사거리 300에서 1000km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km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300여 기, 그리고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미사일과 KN-08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안쪽에 배치돼 있으며 한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중거리 노동미사일은 통상 일본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무기로 인식됐지만 정상보다 각도를 높이거나 연료를 적게 주입해 발사하면 한국 내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일 북한이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노동미사일 한 발은 의도적으로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지난번에 뭐 화성 10호를 그렇게 딱 깃고 또 이때까지 쏜 것들과 거의 동일하게 쐈어요. 한 발 노동은 5,600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무서운 거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다는 거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지난 4월 25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대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일 때 육상에 있는 미사일을 사전에 폭파하는 사전 공격 개념이며 KAMD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차원의 무기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군사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을 통해 북한 동향을 감시하면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등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가 확정된 사드 역시 북한 미사일 방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한국의 수도권 이남 지역으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전역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등 다층 방어체제로 방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의 설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노동이라든지 노동미사일이랑 그 무수단 미사일 이런 것도 고각으로 쏘면은 다 우리 그 한반도 내에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로도 이 사드가 다 요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있는 거죠.
이호령 박사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발사를 주저하도록 만드는 억제 효과도 상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내년 말까지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오는 2018년엔 수도권에 신형 패트리어3를 증강 배치해 방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 this And North Korea's other recent missile tests.
북한은 앞서 한반도 시각으로 19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는 반면 국제사회는 어느 때보다 대응에 단합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도가 북한이 국제사회 그늘에서 나와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전략적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당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미국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정강 정책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전자기파 EMP 공격을 할 수 있다며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 체제는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8일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담은 이 문서에서 북한의 위협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거의 보유 단계에 있으며 전자기파 공격이 더 이상 이론적인 우려사항이 아닌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핵무기가 고고도에서 하나만 폭발해도 미국의 전력망과 핵심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기파는 높은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킬 경우 생기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입니다. 공화당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 계획의 일환으로 시설물 파괴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전자기파 공격으로부터 수백 개의 전기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상하원에 계류 중인 전자기파 공격 대비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미국의 전력망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또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체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 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하고 핵 재앙으로부터의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해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이 정립되길 바란다며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조약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미국과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의 이번 정강정책에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철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한 서방국들이 기존의 약속을 지켜서 군비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공개한 정강정책 초안에서 북한과 관련해 공화당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안은 북한을 가학적인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등과 동맹관계를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5일부터 나흘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강정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모든 무기 체계는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해 배치하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군 사령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역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뢰있는 무기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부시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드는 안전하고 신뢰있는 무기체계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변인은 사드의 안정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은 모든 무기체계와 새로운 장비들의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과 주한미군 비전투 인력의 안전과 안보는 주한미군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변인은 이어 이런 배경 때문에 미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안전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반 대중과 미군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 국제 규범과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변인은 특히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적용할 때도 미 직업안전위생관리국보다 기준이 더욱 엄격한 미국 전기전자학회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은 노출의 안전기준을 평방 센티미터당 10밀와트로 삼고 있지만 미군은 5.3에서 6.2밀와트로 더욱 엄격한 미 전기전자학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군이 18일 괌의 사드포대를 한국 취재진에 공개해 레이더의 전자파를 다각도로 측정한 결과 최대치는 노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평방미터당 0.0007밀와트에 불과했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인 100미터를 유지하면 사실상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부시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은 거듭 안전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미 국방부는 가장 엄격한 안전기준을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 정권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미한 연합군을 보호하기 위해 다층 방어망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단했던 남파 공작원 지령령 난수 방송을 16년 만에 재개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난수 방송을 상당 기간 자제해오다 최근 재개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구태여에 난 태도를 중단하고 남북 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난수 방송은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보내기 위해 특정 책자의 페이지와 글자 위치 등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영 평양 방송은 지난 15일 정규 보도를 마친 뒤 12분간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난수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난수 방송은 보안성이 낮아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간첩에게 지령을 보내려는 목적보다는 대남 심리전의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 생사 확인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증진센터는 20일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를 통해 탈북민 생사 확인 청원 보고서를 유엔 기구인 강제구금 실무반 WGEID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실태가 실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공개 처형을 비롯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강제 북송 이후 고문과 구타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범죄는 반인도 범죄이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의 고위부나 수용소 그리고 교화소, 집결소, 단련대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례였습니다.
이 소장은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인권 가해 책임자들의 조직적인 범죄와 인권 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인권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은 북한을 계속 압박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생사 확인과 함께 그들의 송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이 소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단체의 청원서 제출에는 두 번의 강제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 곽정혜 씨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아들 이세일 씨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곽 씨는 아들이 중국으로 건너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북한 보위부에 발각돼 간첩과 반혁명 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역적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역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묻고 싶다며 오열했습니다. 곽 씨의 아들 이 씨는 지난 2009년 1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현재 함경북도 경성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성용 대표와 강제 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자 등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영양부족 상태라고 UN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 1,800만여 명이 어떤 형태로든 인도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9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 주민 41.6%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1,050만여 명이 식량이나 다양한 영양소 섭취 부족 등으로 인해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이것이 특히 산모와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엔은 또 240만여 명의 북한 임산부와 수유모, 5세 미만 어린이 등이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고 170만여 명의 어린이가 폐렴이나 설사 등 질병에 걸릴 위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유엔이 책정한 예산은 1억 2,2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6월 30일 현재 모금액은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22%에 불과하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집계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일 현재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 모금된 금액은 3,790만 달러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2015년 4,270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엔은 총 1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계획했지만 실제 기부받은 금액은 필요액의 38%인 4,2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유엔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기본적인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들을 위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 10년간 유엔 기구와 국제 지원 단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 상반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지 시찰은 기계공장과 발전소 등 민생경제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련 시찰의 경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관련 방문이 늘어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상반기 시찰 횟수는 총 43회. 이 중 김 위원장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공장과 발전소, 상점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기관들이었습니다. VOA가 이 기간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23일 금컵 체육인 종합식료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총 21차례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시찰의 절반에 육박하는 횟수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공장의 경우 기계설비 등을 생산하는 곳에 6회, 김치공장 등 식료품과 관련된 곳 4회, 생필품 2회, 그 외 방직과 복원, 문구를 만드는 공장 등을 각각 1회 방문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 시찰은 대부분 4월에서 6월에 집중됐습니다. 1에서 3월 중 김 위원장의 민생경제 현지 지도는 6회에 불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신년연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년에 비해 민생경제에 더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시찰을 하는 자리에서도 자강력 제일주의나 인민생활 향상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 분야 발전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민생 분야 관련 기관 21곳 중 절반에 가까운 9곳이 새롭게 건설됐거나 개건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 중 자동화와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 민생경제와 직접 연관은 없어도 자연박물관과 동물원, 청년운동사적관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된 곳도 총 4차례 시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군부대와 무기기술 관련 시찰은 총 18회로 민생 분야보다 적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참관한 이후 3월까지 총 13차례 군 관련 분야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민생 분야 방문이 늘어났던 4월에는 군 관련 시찰이 2차례로 줄어들었고 제7차 당대회가 열렸던 5월에는 군 관련 기관 방문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은 2014년도에 50회에서 2015년 31회로 민생경제 분야와 달리 횟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또 2014년과 2015년엔 비행 전투 훈련이나 일반 군부대 훈련 현지 지도가 줄을 잃었다면 2016년 들어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시찰의 비율을 크게 늘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최근인 6월 23일에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0의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고 4월엔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3월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출력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참관하는 등 총 7차례 관련 행보에 나섰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선군 정치의 상징이자 최고 국가기관으로 군림했던 국방위원회가 44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대신 국무위원회가 신설되고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 데 대해서와
북한의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는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중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확대됐습니다. 이어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집권기간 선군 정치를 표방하면서 노동당보다 국방위원회를 중시했습니다. 김 위원장 자신이 국방위원장이란 직함을 쓴 것은 물론 군민일치, 총대사상, 강성대국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국방위원회와 군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선군 정치에 대한 북한의 선전 내용입니다.
위대한 선군 사상에 기초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 단결을 혈통같이 다지다.
그 결과 국방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군사와 안보는 물론 외교와 경제 그리고 장마당 검열에 이르기까지 국방위원회는 국내외 거의 모든 사안을 다뤘습니다. 또 국방위원회는 대남 정책까지 손을 대 개성공단과 천안함 폭침 사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박임수 국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해군 기지에서 떠나서 쫙 공해를 돌아서 뒷좌행으로 와서 그 배를 침몰하고 또다시 그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군사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게?
또 2011년 5월에는 국방위 소속 인사가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청와대 관계자와 비밀 접촉을 갖기도 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 밀려 뒷전에 있던 노동당은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직후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성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옹립하는 데 성공한 노동당은 하나둘씩 군부의 힘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리용호 군 총참모장이 2012년 7월 전격적으로 숙청됐습니다.
리용호 동지를 신병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년간 무려 6번이나 교체됐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으며 리영기를 비롯해 북한군 총참모장 4명 가운데 3명이 숙청됐습니다. 아울러 노동당 조직지도부 출신인 황병서를 군부 서열 1위인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해 군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군부가 중심이 된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국무위원회가 신설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치구조가 당우위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체제로 복귀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입니다.
성군정치, 성군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 군부의 어떤 비상계엄, 비상체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비상체제는 북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북한 역사에서 보면은 김일성 시대의 대체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런 가운데 노동당이 북한군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평양 인근에 있는 자라 공장을 시찰했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광상이 인민군 중장 계급장에 달린 군복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올해 59살인 한광상은 원래 노동당에서 당운영 자금을 관리해온 근고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정창현 교수는 노동당이 군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군부 내에서의 어떤 그 국방비 지출 또 군부 내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이 군부 인사한테 맡겨가지고는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재정관리를 맡았던 최고 간부를 군부의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자리로 임명함으로써 군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북한 군부와 노동당은 그동안 수산산업소와 광산을 비롯한 외화벌이 사업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군부에 대한 당의 우위를 내세우는 것은 정상국가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1966년 영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주역이었던 북한 축구 영웅 박두익 씨가 후대를 위한 조언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기를 펼치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66년 영국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북한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북한이 속한 조에는 소련, 칠레, 이탈리아 등 강팀들이 버티고 있었지만 소련과 함께 8강에 오른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이탈리아를 꺾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승리의 주역은 골을 넣은 공격수 박두익 선수였습니다. 박 선수는 미국 APTN 방송에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시의 감격을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50년이 됐는데 그때 지금 그 생각해 보면 야 그때는 정말 그 젊어서의 경기를 해서 우리가 이탈리아한테 이겼는데 이탈리아 팀이 강적이 아닙니까? 강적한데 이긴 그 기쁨이다니까 이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 선수들의 평균 신장은 불과 165cm로 체격적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의 크게 뒤졌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1966년의 기적을 다시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축구는 1966년 이후 국제 무대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44년 만인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북한은 3패를 기록했습니다. 14살 이하 북한 여자 축구팀의 장경일 코치도 APTN에 박두익 선수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손꼽히는 축구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여기 조선의 체육인들은 그 박두익 선수를 그 체육의 그 영웅으로 또 들고 아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북한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박두익 씨는 후대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남녀 축구가 현 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기 방식으로 경기를 해야 좋겠다 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당당한 지위에 올라설 수 있고 여자는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그걸 계속 견제하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 이런 수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건.
2016년 북한 여자 대표팀의 국제 축구 연맹 FIFA 랭킹은 세계 9위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16살 이하 아시아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자 축구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 남자 축구는 이보다 훨씬 뒤처지는 세계 119위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 탈북 여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서울 법련사 대한불법화해중재원 주최로 탈북 여성들을 위한 인권수호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법회는 생명은 평등하다는 불교의 자비정신이 탈북 여성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하는 자리인데요. 대한불법화해중재원의 오형근 운영위원장입니다.
탈북자를 위한 하나의 이로라고 할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탈북자들 문제 거기에 대한 또 토론을 좀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를 하고 우리 이 단체가 도와줄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를 여기서 계획도 세우고.
대한불법화해중재원은 종교계 내부의 다양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 역시 종교 안에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불법화해중재원의 연정열 부원장입니다.
그간에 저 종교단체에서는 이 준법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소위 중법 사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분쟁을 갖다가 줄이게 하고 또 반면에 갈등 현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종교의 가장 핵심은 뭐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각 종단마다 율법이 있다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종교는 외부적으로 더 확산돼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불법화해중재원의 최공웅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제헌절을 맞이했습니다. 68년 전 1948년 7월 17일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념해서 제헌절을 기념해서 저희가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석전께서 말씀하신 만민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석전의 가르침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탈북자를 또 생각하는 그런 법회를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지원 전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남북관계나 탈북 여성의 문제도 자비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가 이 탈북 여성의 문제도 전 자비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죠? 잘못된 사람은 벌을 뭐 하늘에서 받겠죠? 받겠죠? 그건 그 문제고, 우리가 통일을 하거나 이 저 탈북 면제를 대하는 그 최소는 정말 우리들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정말 그 자비를 베풀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정말 내가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자세로 그분들을 받들고 그렇게 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자유를 사랑하는 여성 인권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법회에서는 유엔 총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유엔 가입국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법회 이후 이를 유엔 총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38선 대신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 중에는 평소 탈북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 민원봉사와 조정위원을 하고 있는 김동자 씨입니다.
저기 저희들이 민원봉사를 할 때면은 더 많이 느껴요. 거기에는 이제 이혼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오는데 이제 남편이 이북에 놔두고 도망온 사람들 막 또 식구들을 두고 막 몇 날 며칠을 막 숲을 속에서 한 20일 막 30일을 도망다니다 막 맴돌다 보면은 똑같은 숲에 있대요. 그렇게 가지고 며칠을 굶다가 그렇게 해서 도망 와서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지금은 보면 평화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은 정말 목숨을 걸고들 그렇게 오더라니까요. 그걸 아주 우리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중재해주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해결도 해주고 또 한국 분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해주러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대한 불법화해 중재원은 탈북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한국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탈북민들을 위한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형근 운영위원장입니다.
이 탈북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남북 통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좋은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또 국가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은 이 단체에서 앞으로 건의도 하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다는데요. 어떻습니까?
바깥 활동 20, 30분이면 지쳐서 정신이 혼미하고 탈진할 정도의 폭염입니다. 낮 기온은 수치상으로 33도 정도에 머물렀지만 체감 온도가 뭐 45도, 48도까지 올라간다는 기상청의 분석이 훨씬 더 몸에 와닿습니다. 요즘 한국 대부분의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거의 폭염의 몸살을 앓고 있고요.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강원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문자가 국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때는 가장 기대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릴 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국 내륙에서 발달해서 북한을 거쳐 한국 쪽으로 내려온다는 장마전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22일부터 한국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빗방울이 떨어진다. 남부지방까지 확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늦은 밤과 새벽까지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는 오늘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한국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잠 못 드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이곳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지역도 요즘 기온이 30도 내지 어떤 데는 37, 8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어서 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 수입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근로자들의 그 소득 분위별 연봉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직업군에 따라서 직장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그 일정 구간의 연봉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연봉이라고 하면 1년치 근로 임금을 말하는 거죠?
네. 한국의 직장인들은 1년치 근로 수입으로 뭐 소득 수준도 파악하고 세금 정산도 합니다. 직업군에 따라서 또 직장에 따라서 연봉의 정도가 또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을 조사해봤더니 3,281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은 근로자의 비중이 74.2%였고요. 1억 원 이상의 연봉자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억 원이면 미화로는 8만 달러가 넘는 것 같은데요.
네네. 한국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의 그 수치는 말 그대로 뭐 억대 연봉,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의 연봉의 규모입니다.
네.
미화로 1억 원은 8만 7,500 달러 정도가 되고요. 전체 근로자의 2.7%가 억대 연봉자, 그러니까 39만 명 정도가 1년에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11%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지도 궁금하군요.
네. 아무래도 연구직이 많습니다. 좀 고난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고 보면 뭐 전문가 직업군이 억대 연봉에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사무종사자 가운데서도 한 7천여 명이 억대 연봉자 대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연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7%만 여기에 해당되고요. 반대로 연봉이 2천만 원인 근로자가 535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7,500달러, 1년에 17,500달러 정도만 받고 있는 근로자가 535만 명이고요. 그 위에 단계인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연봉 근로자는 554만 명 정도로 둘이 합쳐서 근로자 한 74% 정도가 4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281만 원이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서태평양 공해상 바닷속에 있는 망간각을 독점 개발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우선 이 망간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네, 첨단 산업의 소재가 되는 기초 소재가 되는 광물 자원입니다.
네.
이 망간각이라는 것이 바닷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망간과 코발트, 뭐 니켈, 구리, 희토류 등의 금속 성분이 바닷속 아래 침전돼서 만들어진 광물 자원인데요. 뭐 첨단 산업의 뭐 기초 소재로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 그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의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제22차 국제해적기구 ISA 총회를 통해서 서태평양 지역 마젤란 해저산 지역에 한 3,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망간각 독점 탐사를 최종 승인받았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한국이 바닷속에 노다지를 캐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서요.
네네. 이 마젤란 해역 그 지역이 3,00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약 350배 정도에 달합니다.
네.
이곳에 매장되어 있는 망간각의 양을 한 4천만 톤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는데요. 1년에 약 100만 톤씩 생산을 해도 20년 동안 약 그 한국 돈으로 6조 원, 달러로 보면 한 5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그 수입을, 광물 자원의 수입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해에서 광물을 캐내는 작업의 고난도 기술 위험이 따르긴 하지만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그 기술을 확보한 상태고요.
네.
어떤 그 산업 생산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이 가치의 광물 개발을 한국에 따냈다. 이런 데 지금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한국의 해저 광물 자원 탐사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
한국은 이미 태평양이라든지 인도양 공해상, 통가의 이지 또 피지의 이지에서 망간 단괴와 해저 열수 광상 등 이 독점 탐사 광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태평양 마젤란 지역의 망간과 그 개발 지역을 포함하면 총 11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서 지금 해양 광물을 독점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해저 그 아주 가치 있는 광물인 망간 단계 그리고 해저 열수 광상, 망간각 등 세 가지 광물 자원을 모두 독점 개발하는 세계 세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네.
한국은 2018년까지 국제해저기구와 정식 탐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으로 이 망간각 탐사에 나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참 한국으로서는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지 니스에서 트럭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 벌어져서 8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포함해서 크고 작은 테러가 12건이나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테러에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랑스와 테러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